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특별 새벽 교회를 맞이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주제로 홍해 작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연약함, 우리의 모순, 우리의 갈등, 우리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성회가 끝난 이후에 새로워진 모습으로 새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자극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람이 누구나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때로는 과도하게 흥분하게도 되고 때로는 실망하게도 되고 때로는 스스로 심한 자괴감에 빠져들게도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꾸 누군가가 나를 비웃는 듯이 본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입니다. 네가 뭘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종류의 비웃음에 대한 시험이 우리 삶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받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받고 천대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신앙의 용기가 많이 상실되거나 스스로 물러가 버리는 그런 유혹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정적으로 자극받을 때마다 너무 심각하게 그런 문제들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이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예수님한테 한번 가보자 그랬을 때 이 빌립에게 전도받고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흔히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 무슨 중요한 인물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나사렛에서는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지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베들레헴이 다윗왕의 고향이었고 예루살렘이 권력의 중심지였던 것에 비하면 나사렛이라는 시골 산동네는 그리 주목받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노쯔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노쯔림이라는 말은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나사렛 촌놈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게 됐을 때 지금까지도 일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노쯔림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경멸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 말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흥분했고 분개했을 수 있는 그런 용어인데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노쯔림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출신 지역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노쯔림으로 불리면서 거기에서 무슨 그 지방 출신이 무슨 그 마을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비아냥 속에 일생을 사셨습니다. 또는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나 그 당시 지도자층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단의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저 무리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저 사람들 가지고 무슨 큰 역사가 이루어지겠느냐는 그런 비아냥이 많았습니다. 제자들 모임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있거나 유명한 학자가 있거나 훌륭한 정치인이 거기 가담되어 있거나 무슨 종교인들이 거기에 함께 마음을 모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 어부 출신의 무슨 전직 세리의 이런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칭찬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별것 아닌 존재들로 그렇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도 보는 거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병들었고 죽은 사람들만 찾아다니시고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가지고 무슨 새 나라를 만들겠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새 나라를 만들겠다, 새 세상을 만들겠다 하면 그 새 세상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조직이 있어야 가능하고 재정도 뒷받침돼야 가능한 것이고 일사불란한 군의체계도 만들어져야 되고 여러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사셨습니다. 제자들도 심지어는 사역의 중반기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만 믿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건설한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과연 예수님 말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 내지는 회의감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반기쯤 됐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딱 그 중반기 때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는데 다 없어졌지만 좋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는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고 다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때가 온다는 굉장히 소망에 가득 찬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라는 것이 논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당시 권력층의 사람들이나 지식층의 사람들이나 그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던 사람들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들 가지고 저분을 앞에 세워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웃음과 조롱이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비웃음과 조롱과 희롱하는 말들이 예수님의 귀에 십자가 위에서까지 들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마태복음 27장 28절 보시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희롱했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도 당신이 그리스도 그럼 내려와 봐라 하고 얼마나 조롱섞인 말들로 악담을 했겠습니까? 이런 모든 조롱 속에서 이런 멸시 속에서 이런 비웃음과 비아냥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십니다. 거기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어떤 말로 희롱을 하든 어떤 말로 그를 자극시키든 어떤 궤변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든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한 전진을 계속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런 생각이 들어 스스로 굉장한 마음의 시험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출신 지역에서부터 함께하는 사람부터 하는 방법까지 모두가 다 조롱의 대상이고 비웃음의 대상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조금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는 법도 없고 흔들리시는 법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갈 길을 멈추시는 법도 없었습니다.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용감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아침에 믿음으로 사모하고 본받으셔서 그 용기와 그 믿음과 그 담대함으로 우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큰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똑같이 기록된 말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비웃습니다. 그 비웃음 속에서 예수님은 12년 혈루증 환자를 고쳐내시고 그 비웃음 속에서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담대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두 여성에 대해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12년 혈루증 날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만히 다가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내가 이번에 겉옷에 손만 대어도 이 병에서 나음 받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겉옷을 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굉장한 믿음을 가진 분인데 왜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나 고쳐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뒤로 와서 옷가에 손만 대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신이 가졌던 질병이 그를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 되게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 병이 생기면 그 자신이 부정한 상태가 되고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다가와 옷만 만지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의 처지가 그렇게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그렇게 소극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대해야 될 처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다급한 순간입니다. 같은 사건 기록하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분이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해도 아무 효험이 없고 병이 더 중하여졌다 했습니다. 12년 동안에 이 병을 앓았는데 수많은 의사들 만나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고 가진 것도 다 이제 허비해버려서 치료받을 방법도 없고 그리고 점점 더 병은 더 깊어져 가니 절망감만 쌓여가는 순간인데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무슨 앞뒤 최면을 생각해서 뒤로 와서 가만히 옷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회피하시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미 마태복음의 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 혐오, 그리고 그가 격리되어야 될 이유는 이 혈루증 환자보다 훨씬 더 심한 겁니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품에 안으시고 기도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하등의 거절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사정도 절박합니다. 이미 부정한 사람 품 안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저할 이유도 없고 망설일 이유도 없고 당당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저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여성이라는 겁니다. 당시 여성은 아마도 노예보다 조금 나은 위치였을 겁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존엄성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가장 소중한 존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당시 여성들에게는 부족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보시면 철저하게 이런 유대인들의 문화가 많이 반영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인데 다 남자입니다. 죽었다가 산 사람이 구약성경에 세 번 나오는데요 다 남자입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를 받은 첫 번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병든 여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지고 소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안심해라 하십니다. 안심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감을 가지라 그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왜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은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자꾸 주저합니다. 나는 뭐 경제적으로 이런 실패를 경험했고, 나는 인격적으로 신앙 경력에 있어서 뭐에 있어서 내가 당당히 나설 수 있을 만 그런 처지가 못 된다고 자꾸 위축됩니다. 이 여성이 나는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이 혐오받는 사람이다, 나는 여자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위축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신감입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쭈뼛쭈뼛하고 망설이고 뒤로 물러서고 숨어들러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담대하게 그 앞에 나오실 때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은 아이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찾아왔는데 기가 막힐 돌아다닙니까? 근데 그 말씀 들어 그 죽은 아이 살려달라는 말을 들어 예수님께서 즉시 일어나서 같이 가십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 주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좋다는 겁니다. 기뻐서 같이 가십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비웃는 가운데서 그의 손을 잡고 달리타쿰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서 살려 부모에게 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가진 여러 조건들 때문에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원의 축복을 말할 때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아, 그럼 좀 잘 사는 사람, 착한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이야기해야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종이든지 귀족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조건도 관계없습니다. 이 여성이 지금 자신이 사회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쭈뼛거리고 몸 아픈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안심해라, 자신감 가져라, 당당하게 나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 믿고 담대하게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다. 담대하게 죽은 아이 살려달라고 요구하시던 이 야이로의 믿음처럼 그 믿음으로 당당히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가운데 살리시는 달리 닦고 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 주님은 많이 비웃음 당하십니다. 비웃음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만 주어진다면 우리가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비웃음 받는 걸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아무 상관없으셨습니다. 모든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침뱉음과 조롱과 이런 걸 한 몸 다 받으시고 그건 다 당신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자유와 구원과 기쁨의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조롱당하시는 것 때문에, 비웃음 당하시는 것 때문에, 희롱당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구원을 향한 발걸음 멈추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다 당신이 안으십니다. 당신 십자가로 가져가십니다. 다 당신 품에 그 고통과 서러움과 눈물을 다 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만 베푸십니다. 이 주님 품으로 나아가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서러움과 모든 눈물과 모든 비웃음과 모든 소외, 모든 고통, 모든 절망은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사랑, 큰 은혜, 큰 구원, 큰 축복,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의 자비를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십니다. 한 가지 조건뿐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십니다. 배당장 야이로가 죽은 딸 살려달라고 오셔서 손만 대주시면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 그 집으로 가셔서 죽은 아이 살려내십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넓으신 주의 가슴 속으로 품 속으로 기쁘게 달려가신 이 아침 되셔서 12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해방되고 죽은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던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도 외면하시지 않아 어떤 조건도 관계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십시다.